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즐겨 찾는 본문도 아닌 듯하고 해서 좀 낯선 말씀이긴 하지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의 진리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폭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비해서 내용의 다양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고 둘째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사용하는 자신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어색함이나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개인적으로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야고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체로 야고보가 세 사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첫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일찍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야고보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뭔가 언급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해서 그 가정의 형제인 또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위 말하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가 있었다라는 말이 다른 부분이 없어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곧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교회 여러 회의를 할 때마다 의장으로 나타나서 초기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도했던 분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마을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광경을 지켜보았던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들의 형제가 우리 동네 같이 사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우리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 출신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 이름이 소개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야고보의 뒤를 이어 나오는 네 번째 주님의 동생으로 소개되고 마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두 번째 동생으로 소개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가족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또 그 동생으로 유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대체적인 의견이 일치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알 길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아우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분명히 부활하신 이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동생이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울 법도 한데 그런 능력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별한 무슨 지위를 누린다든지 권위를 가진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요 개인적으로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렇게만 소개하면서 자신의 성가족의 그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므로 좀 더 겸비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읽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는데 그 목적을 3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그를 믿어 의롭게 된다. 이런 등등의 일반적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말하려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인데 갑자기 그런 서신을 쓰려고 생각했던 차에 갑자기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투쟁해야 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인정되거나 초빙되거나 그렇지도 않고 가만히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활동 때문에 교회가 매우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 기록의 두 번째 목적을 밝힙니다. 실질적으로 야고보 이 유다서에서는 처음 목적인 일반적인 구원의 도리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두 번째 목적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르쳤던 그릇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계하는 말씀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4절 말씀 계속해 보시면 첫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니 그랬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셋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누군지 다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행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영으로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 행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서 방탕한 생활을 방조하고 허락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염되게 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엄중히 심판하셨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는데 5절에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하셨다는 것,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과거가 있다는 것, 또는 7절은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그 성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온 성이 멸망했다는 것, 이런 등등을 과거 역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그 후에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징치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했지만 도중에 변질이 되어서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는 이런 잘못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의 교훈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길을 설명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런 이단자들의 길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했다. 이 가인이란 믿음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발람은 거짓된 돈을 받고 그릇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하였다가 자기가 망한 사람이고 고라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해서 패당을 만들어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몰락했던 그런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스스로 그 믿음을 떠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로가 다 비참해진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단자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인처럼 발람처럼 또는 이 고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엄중한 심판 앞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서 그들을 따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삼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교훈하기를 두 가지를 크게 교훈하는데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명하면서 애찬의 암초가 되는 사람이요 자기 몸만 생각하는 목자들이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뿌리까지 썩어버린 나무와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왜 따라가겠느냐고 이런 이단자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서 따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은 그런 일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보거든 방치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잘 섬겨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된 교사들이 난무해서 십자가의 도리를 부정하고 올바른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장애물을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세속화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된 진리들을 언제든지 잘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도를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이어가게 하고 그를 장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혹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위에서 기도하고 겉면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주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삶을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간절한 교훈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올곧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